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 외교안보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늘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고노 다로 외상을 이어서 만난 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회동 사실을 간략하게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볼튼 보좌관이 총리 관저에서 야치 국장을 만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과 민간 선박 호위를 위한 미국 측의 연합체 구성 제안이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회견 도중 미국의 연합체 구성 계획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일본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볼튼 보좌관과 일본 당국자들의 회동에서 한일 외교 통상 갈등 현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내일도 일본에 머물면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과 만날 예정입니다. 회동 후에 곧장 한국으로 떠나서 다음 날까지 머물며 한국 측 안보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회담합니다. 칸 총리 취임 후 1년 가까이 만에 처음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현안 외에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 이란 문제를 비롯한 중동 지역 안보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파키스탄에 대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쫓는 테러분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테러 작전을 거의 돕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3억 달러 군사 원조를 취소했습니다. 인도가 두 번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오늘 동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마리코타 섬의 사티시다완 우주센터에서 독자 개발한 3단 로켓 마크 3에 찬드라얀 2호를 실어 쏘아올렸습니다. 지난 15일 발사 50여 분 전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를 취소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찬드라얀 2호는 앞으로 23일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면서 고도를 올린 뒤에 달 착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에 달 궤도에 진입한 뒤 표면에 안착하면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됩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향년 72세로 별세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지난 2009년 일본인 최초로 IAEA 수장을 맡았고 2021년 11월까지 예정된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돌았고 최근에는 사임 임박설이 확산됐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일본 외무성 근무 중 2005년 IAEA 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이어서 4년 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당시 총장으로부터 직무를 인수했습니다. IAEA는 북한과 이란 등의 핵 프로그램 검증 주체로 거론되는 국제기구입니다. 일본 연립 여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했으나 개헌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본 전역에서 실시된 참의원 선거 결과 투표 대상 124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57석, 연립정부 일원인 공명당이 14석으로 총 71석을 얻었습니다. 양측은 이번에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70석을 더해 참의원 전체 245석 가운데 141석으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164석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임기 내에 헌법 구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계획을 앞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를 상대로 위협 비행을 벌였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남미 일대를 관할하는 미 남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베네수엘라군의 수호이 30 전투기가 카리브해 상공에서 미 해군 EP-3 정찰기에 공격적으로 근접했다고 발표하고 안전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못한 행위로 미군 정찰기 탑승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이 다음 달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결정할 경우 체계적인 환경복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차차 흐려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실용적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한연합훈련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한 군당국이 다음 달 5일부터 보름 동안 연합연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명칭은 동맹 19-2로 기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매년 상반기 열리는 키 리졸브도 올해 초 연합훈련이란 의미의 동맹 19-1로 명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당국이 다음 달 예정된 미한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전시작전권 검증 연습으로 그 이름이 바뀔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용도 한국군인 미한연합사 부사령관이 임시로 사령관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 등 전작권 전환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미래 연합군 사령부 체제를 가정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외무성 담화가 미한 훈련 명칭 변경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은 동맹 19-2가 현실화하면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2일 VOA에 북한의 비난을 의식해 동맹훈련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보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둘째, 이름 바꾸는 거를 가지고 북한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트집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
신 센터장은 명칭이 변경되면 북한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주장이 통한다고 믿으며 미한 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센터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미한 연합훈련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칫 전쟁 억제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훈련의 이름을 바꾸더라도 내용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연합훈련의 정신이 위축되고 그런 데서 오는 안보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 북한을 의식해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과 조속히 실무협상에 나서라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카드일 수도 있지만 전작권 전환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2, 3단계 검증을 거쳐 오는 2022년 5월 안에는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 이후에는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미한 연합 연습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 조성렬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어떤 이제 그 PTX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관하다. 뭐 이런 이제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 기존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사항 아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연습은 연합지휘소 연습 CPX 형태로 병력과 장비를 가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처음으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작전 운용 능력 평가가 이뤄집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한 훈련 명칭 변경은 북한을 의식한 수위 조절령일 수도 있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한미동맹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전시학적으로 환수예요. 원활한 환수, 그다음에 환수 이후에 한미군사동맹의 효율적인 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얘기를 뺀다고 해서 이게 꼭 북한 나라를 의식해서 했다기보다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했을 때 북한의 공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전작권 환수를 대비한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조 연구위원은 한반도 상황은 당장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환경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 핵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을 갖추더라도 최종 관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한 훈련과 실무 협상을 연계시킨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훈련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지 연합 연습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대남 대미 비난의 빌미인 거지 저동계 연습 갖고 지금 판을 깨거나 비핵화 협상을 뒤집어엎거나 그건 아니에요. 다만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빌미를 사용하고 또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편에 서기를 바라는 어떤 얘기인 거지. 그렇다고 그래갖고 무슨 뭐, 지금 그 명칭을 바꿨다고 그래서 그건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북한의 대미 외교 라인이 구축되지 않아 실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성열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외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아직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 등 조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의 명칭과 시기 등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미한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습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외 정부의 미국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는 달리 북한과 중국, 이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8에서 2020 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을 찬성 397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18일 상원에 회부된 예산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상하원 정보위가 매년 마련하는 이 예산안은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국방정보국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조항입니다. 예산안은 북한 수입원에 대한 정보평가라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예산안 발효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이 국무부와 재무부 정보담당 차관부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당국이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은 총 12가지로 물자거래부터 노동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 그리고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를 통한 수입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 판매도 평가가 필요한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북한 정부를 위한 직간접적인 수익 창출 요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를 통한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소재한 은행 등 해외기관의 금융서비스와 각종 지원 공급으로부터 오는 수입을 평가하도록 한 점도 특징입니다. 예산안은 이런 12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의 자금 지원 출처와 북한이 미국과 해외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인 금융 혹은 비금융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북한의 미국 정치 개입 우려가 반영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선 등에 개입을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 설립 방안이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센터는 해외 정부 또는 테러 조직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언론 조작 또는 암살 등을 통해 미국 정치에 개입하는 걸 막는 게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상원 정보위가 의결한 예산안에도 북한과 관련해 하원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결정할 경우 체계적인 환경보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오염물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영변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최우선적으로 폐기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핵시설입니다. 과거 국무부에서 핵시설 점검 활동을 했던 로널드 체서 텍사스 공대 교수와 사만다 피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지를 짚으면서 환경 복원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복원에는 오염을 최소화하고 방사성과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을 평상시 활동이 허용되는 수준까지 제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영변의 방사화학 건물과 우라늄 원심 분리기, 5메가와트 원자로 등을 대상으로 지목하고 환경 복원 작업은 총 6단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계는 조사관들의 사전 방문입니다. 조사관들은 본격적인 폐기 전에 영변을 방문해 관련 계획을 평가하고 현장 접근 여부와 지역 실험실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작업 현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조사팀이 모든 팀의 작업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 번째 단계에선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샘플 등을 수거하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 번째 단계를 통해 샘플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수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맞는 연구소를 위한 장비 구매와 절차를 위한 권고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때 환경오염과 위험요소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정 핵시설을 해체하고 불능화하는 데 필요한 후속 단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도 오염물질과 위험요소에 대한 감시가 계속돼야 합니다. 구조물 폐기 단계에서 이전에 검출되지 않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따라서 현장과 외부 피폭에 대비해 배출물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전 단계에서 활용된 모든 실험 자원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다섯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전체 현장에 걸친 오염 정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관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 지역을 개방하거나 더 심층적인 환경 복원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제소 교수와 피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변의 환경 복원은 공동 위협 감소를 위한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미국과 북한의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과 교역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5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각각 3,208톤과 1,536톤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올해 들어 두 나라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두 나라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약 15,650톤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만여 톤이 많은 27,910톤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두 나라의 총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48,420여 톤인데 올해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총량의 60%에 도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활발해진 대북 경제 활동은 무역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843만 5천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395만 8천 달러는 물론 전년도 같은 기간에 301만 9천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인 2018년에 월 평균 수입량이 267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억 5,829만 달러에 달합니다.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되던 2018년 1월과 2월의 대중 수입량 1억 6천만 달러와 1억 250만 달러와 비교하면 1억 달러가량 차이가 납니다. 북중 관광도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12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활동이 이처럼 증가하면서 두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맵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부터 대북 제재 완화에 우호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Politically, they have said that they are both in favor of relaxing sanctions and have said that very publicly for a number of months to support the ongoing diplomatic process.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와 외교적 관여를 지지한다는 점을 매우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제재 이행의 차질이 빚어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밝혔습니다.
Where's the line between legal responsibility and their own political view of the best way to manage the current situation?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법적인 책임 사이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의 느슨한 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중국의 입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I think, still have that kind of viewpoint that they don't want to wreck the North Korean economy.
중국은 북한 경제를 망가뜨리고 싶어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브라운 교수는 중러 두 나라가 대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generally they are. You know, they. We have to remember they voted for them. They could have easily voted against them.
중국과 러시아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북 결의에 찬성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의 핵심 국가인 만큼 이들이 제재 이행에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 사흘간 진행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하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9일 VOA에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가 종교 자유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잊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정치와 안보 문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지만 그렇다고 인권 문제를 가벼이 여기거나 묻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남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북한 정권이 예민해하는 인권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기 어려워졌다는 일각의 비판도 일축했습니다.
His style is surely unconventional. And you can see this differently.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색다른 건 맞지만 김 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I don't believe that the human rights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도 인권 문제를 소홀히 여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자주 만남으로써 오히려 북한 정권에 내부적으로 압박을 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지난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압박을 가하게 됐다는 겁니다. 숄츠 대표는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actually separate the human rights issues from the nuclear issue. I think they're one and the same because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미국의 적대 정책을 핵 보유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적대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국내 정치용으로 기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largely done for domestic American political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는 겁니다.
There has been no indication in any of the reports that I've seen that the issue
킹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를 언급했다는 정황을 어디서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리 윌슨 세터 국장은 종교 자유 문제만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압박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ound an issue within the scope of human rights that may not be quite as sensitive.
리 국장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종교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선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기 위해선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자신의 관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하면 도울 수 있다면서도 두 나라가 해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자신의 관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갈등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현재 갈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I said, 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I'm involved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관여해야 하냐고 말했다면서 내가 북한 문제에 관여해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일 두 나라 간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로 무역과 관련해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he tells me that they have a lot of friction going on now with respect to trade, primarily with respect to trade.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한국이 원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관여를 요청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두 나라가 내게 그것을 바란다면 일본과 한국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자신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냐면서 그 또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opefully they can work it out, but they do have tension. There's no question about it. Trade tension. Okay?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거기 있다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된 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의 대표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새로운 헌법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을 최근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직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개정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국가기구 가운데 그 백조가 바로 이제 국무위원의 역할, 위원장의 역할을 쭉 기술한 건데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순회로서의 그 위치를 아주 높이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새 헌법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헌법상 국무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두 직책이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장은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지위를 모두 갖춘 최고 영도자로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만 맡도록 내부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는 정상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 통치자, 그다음에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는 이제 국민의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뭐 대사 신임장 소환이라든지 뭐 이 목표라든지 이런 둔 잡단 업무는 그냥 상위원장으로 넘겨놓은 거죠.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의 지위를 갖춘 최고 영도자로 명기한 데 대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경우 향후 미국과의 핵협상, 평화협상의 서명권한이 최용의 상임위원장에게 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이나 조약의 비준, 폐기 등 국가의 대표 역할을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명권한의 실효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여한 겁니다. 특히 향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서명 주체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정헌법의 또 다른 특징은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성군 사상이나 성군 정치 같은 용어가 삭제된 점입니다. 이는 군부가 아닌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군부에서 군부 중심으로부터 당 중심으로, 당 중심에서 다시 국가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과거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같은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북한 헌법은 서문에 북한을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미리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We haven't made a single iota of progress towards any.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군 통수권을 명시한 102조에는 무력 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반전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국가경제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책임관리제라는 것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경영권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선에 있는 공장은 확대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병, 생산품의 가격 재정권과 판매권 등 10여 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과거 530 담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반영됐습니다. 이 방식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지휘감독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고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기업 활성의 제고와 장마당 경제 활성화는 노동당의 경제 권력 독점에 사실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나 기업 활성이 커지면 노동당의 그 경제 권력 독점이 약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딜레마죠.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이 삭제된 것도 이번 헌법의 특징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은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만든 것으로 노동당과 기사장, 지배인이 협의해 공장과 협동농장을 진행해야 한다는 북한 특유의 경제건설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이를 각각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혁명적 사업방법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개정헌법은 총 7장 171조로 구성돼 2016년 개정헌법보다 조문 한 개항이 줄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서 김일성 주석의 친동생인 김영주 등 원로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명예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이를 삭제한 겁니다. 이는 선친 때 원로에게 부여하는 직책을 없애면서 세대 교체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세대교체가 된 거죠. 뭐 김영남이가 나갔다는 건 세대교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김영남이가 그만두고 최용희한테 남기는 판인데 그 저 늙은이들 그 놔둬서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죠.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제정일에 수차례 개정됐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1972년, 1992년, 1998년, 2009년 이루어졌고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네 차례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 씨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헌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bsolute power. They believe that they can...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헌법은 김정은 절대 권력을 합법화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또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이 있기 때문에 헌법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홍콩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강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란이 최근 영국 유조선을 나포할 당시에 무전 교신 내용이 공개됐고요. 이란이 종전에 했던 나포 이유와는 달라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 4명이 미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이들 의원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죠. 7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시위가 폭력 사태로 커지면서 우려도 역시 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1일 저녁 홍콩 시내의 한 전철역에서 이 송환법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흰 상의에 검정 바지를 입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갑자기 시위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상황을 전하는 보도 영상만 봐도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쇠파이프 같은 흉기를 휘둘렀어요.
예, 이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이날 저녁 6시경부터 역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가 밤 10시 30분경 갑자기 역사에 들이닥쳐서 쇠파이프와 강목 등을 휘두르면서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정차해 있던 객차 안까지 들어가서 시민들을 구타하면서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예.
이들의 폭행 장면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현재까지 한 45명 정도가 다쳤고요.
네네.
이 중 한 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괴한들이 심지어 임산부까지 구타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누군지는 밝혀졌습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괴한들이 주로 검은 옷을 입은 송환법 반대 시위자 시위 참여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면서 이 송환법 반대 시위에 불만을 품은 이 친중파의 소행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들이 홍콩의 폭력 조직인 삼합회 조직원들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을 좀 제지할 수 있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경찰은 괴한들의 폭력 행위가 30분 넘게 계속된 후에야 출동했는데요.
늦었네요.
예,
네.
홍콩 시민들 역시 이 경찰이 너무 늦게 현장에 나타났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괴한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다른 피해자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는데요.
네.
더구나 출동한 경찰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래서 경찰과 폭력배가 합작해서 저지른 사건이라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홍콩 정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홍콩 정부가 22일 새벽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번 사건은 법에 의해 지배되는 홍콩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강력히 규탄하며 심각히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송환법 반대 시위자들에 대해서 홍콩 정부가 폭도 이렇게 규정을 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폭동이나 폭도를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의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요. 이 사태를 규정하는 것은 우려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법무부의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어떠한 범법 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자, 이런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그 송환법 반대 시위도 이어지고 있었죠. 그때 시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대법원 청사와 정부 청사 방향까지 나아가면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시위대의 일부는 중앙인민정부 연락 판공실 앞에 걸려있는 국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날개란을 던지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앙인민정부 연락 판공실이라고 하면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이 송환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돼 왔어도 시위대가 중앙정부 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친중국 진영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일부 과격 시위자의 행동은 일국 양제 원칙의 마지 노선을 건드렸다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중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의 유조선을 납포했는데 사건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교신 내용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해군이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를 납포했는데요. 당시 이란 경비정과 영국 호위함이 주고받은 무전 교신이 공개됐습니다.
네네.
이 교신 내용은 영국의 해상 안전 관리 업체 드라이어드 글로벌이 입수했습니다.
네.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먼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경비정이 스테나 임페로 호에 지시에 복종하면 무사할 것이다 라면서 항로를 360도 즉각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인근 해상에 있던 영국 해군 호위함 몬트로즈호는 스테나 임페로 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협을 통과 중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항행을 방해받거나 제한될 수 없음을 반복해 통보한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경비정과 영국 호위함이 서로 다른 지시를 내린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나 임페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한 건가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영국 호위함인 몬트로즈호는 이란 경비정에도 경고를 보냈는데요.
네.
스테나 임페로호의 불법 장악을 시도해서 국제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란 경비정 지휘관은 안보상의 이유로 선박을 점검하길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이 그대로 납포를 강행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란은 이란 경비장과 함께 헬기도 동원했는데요. 네. 이 복면을 쓴 이란 군인들이 헬기에서 밧줄을 내린 후 빠르게 스테나임페로호에 착지해서 나포를 강행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앞서 영국 유조선이 자국 어선과 충돌하고도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아서 나포를 했다라고 이유를 댔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무전 교신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어서 영국에 유리한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예.
그 선박에 선원들도 있었을 텐데요. 안전은 어떤 상태인가요?
예, 배에는 2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 당국은 선원 23명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 상태도 좋다면서 현재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억류 당시 이 배에는 영국인은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인도인 18명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필리핀, 라트비아 국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영국에 앞서 이란 유조선을 나포한 데 대한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영국 해군은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영국령 지브롤터 해역에서 나포했는데요. 이란은 보복 대응을 예고해왔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 나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에서는 지금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예, 테레사 메이 총리가 22일 국가안보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한편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등 다른 압박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영국 정치권은 이 차기 총리를 선출할 집권 보수당 대표 선출을 작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유조선 납포 사태가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유럽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영국의 향후 대응에 따라 서방 국가와 이란과의 관계 설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영국은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미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지만 이번 사태로 영국과 이란 간의 갈등 수위가 고조되면서 향후 이란과 유럽 간 관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민주당의 여성 하원 의원 4명, 4인방을 비난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주말에 또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 여성 의원이 미국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는다. 예.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나쁜 말을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이들은 민주당을 파괴하고 있지만 이 위대한 나라 미국을 결코 파괴할 수는 없는 약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한 의원들 누굽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사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라시다 탈리브, 일한 오마르, 그리고 아야나 프레슬리 하원 의원인데요.
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 안에서 분명하게 진보 성향을 보이는 여성 의원들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도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서 그런데요. 이들 4명 가운데 오마르 의원과 탈리브 의원은 무슬림입니다.
네, 사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 비판이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트위터에 몇몇 민주당 여성 하원 의원이 미국을 비판하는데 먼저 자기 출신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라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네, 미국의 의원인데 하원 의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인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입니까?
아, 이란 오마르 의원만 아프리카 소말리에서 태어났고요.
예?
나머지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을 부당하게 비난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인종주의적 차별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여성 4명, 여성 의원 4명이 기자회견을 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 일부 의원까지 트럼프 대통령 말이 인종주의적 발언이라고 비난하기도 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지난 15일에는 미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라고 말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한 유세에서 청중이 그녀들을 돌려보내다라는 구호를 외쳐서 더 논란이 네네.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쪽 인사들이 주말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 참모인 머세이디스 슐랩 씨가요 ABC 방송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연을 일했는데 대통령이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슐랩 씨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계 집단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펴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두둔했습니다. 또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도 이 폭스 뉴스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주의자가 아니라면서 민주당 여성 4인방의 이념적인 비판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완전하게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의 반응을 볼까요?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정부개혁 감독위원장이 ABC 방송에 나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주의자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의원 4명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건국의 아버지들이 언급한 보다 완전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커밍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반대하면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과 미국 시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 3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29도. 중강 아침 최저 20도, 낮에는 31도. 강계 아침 최저 22도, 낮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흐리고 해주 개성 신계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29도. 개성 아침 최저 24도, 낮에 30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청진과 웅기, 선봉, 성진, 김책 지역은 오전 한때만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3도, 낮 최고 35도. 해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31도.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3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흐린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늘 야치소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고노다로 외무상을 이어서 만난 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늘 회동 사실을 간략하게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볼튼 보좌관이 총리 관저에서 야치 국장을 만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과 민간 선박 호위를 위한 미국 측의 연합체 구성 제안이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회견 도중 미국의 연합체 구성 계획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일본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볼튼 보좌관과 일본 당국자들의 회동에서 한일 외교 통상 갈등 현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내일 한국으로 떠나서 다음 날까지 머물며 한국 측 안보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회담합니다. 칸 총리 취임 후 1년 가까이 만에 처음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현안 외에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 이란 문제를 비롯한 중동 지역 안보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 국가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파키스탄에 대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고 있는 테러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파키스탄은 대테러 작전을 거의 돕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3억 달러 군사 원조를 취소했습니다. 인도가 두 번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오늘 남동부 안드레프라데시주의 스리마코타 섬의 사티시다완 우주센터에서 독자 개발한 3단 로켓 마크 3에 찬드라얀 2호를 실어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15일 발사 55분 전에 기술적인 문제로 취소하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찬드라얀 2호는 앞으로 23일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며 달 착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 달 궤도에 진입한 뒤 표면에 안착하면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됩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향년 72세로 별세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지난 2009년 일본인 최초로 IAEA 수장을 맡았고 2021년 11월까지 예정됐던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돌았고 최근에는 사임이 임박했다는 설이 확산됐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일본 외무성 근무 중 지난 2005년 IAEA 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이어서 4년 뒤 모하메드 엘바라데의 당시 총장으로부터 직무를 인수했습니다. IAEA는 북한과 이란 등의 핵 프로그램 검증 주체로 거론되는 국제기구입니다. 일본 여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했으나 개헌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본 전역에서 실시된 참의원 선거 결과 투표 대상 214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57석, 연립정부 일원인 공명당이 14석으로 총 71석을 얻었습니다. 양측은 이번에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의 70석을 더해 참의원 전체 245석 가운데 141석으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164석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임기 내에 헌법 구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계획을 앞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를 상대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남미 일대를 관할하는 미 남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베네수엘라군의 수호이 30 전투기가 카리브해 상공에서 미 해군 정찰기 EP-3에 공격적으로 근접했다고 발표하고 안전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못한 행위로 미군 정찰기 탑승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령부 측은 영상자료 판독 결과 국제 공역을 날던 정찰기에 러시아산 베네수엘라 전투기가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